요한복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43절부터 51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이지만 사실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빌립보다는.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 빌립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같은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특별히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부르심에 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보다 제자 중에 부르심을 볼 때 극적인 제자들이 많지만 분량으로 얘기할 때에 그 부르심의 분량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은 분량이 나다나엘에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거의 학자들이 이 두 이름이 같은 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빌립과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다네일하고 바돌로메가 같은 분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베드로도 게바, 시몬 이런 이름이 있듯이 두 이름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다네일에게 빌립이 전도를 하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다네일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은 주목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나사렛의 한 인구가 6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죠. 600명이면 우리 아파트 한 동도 안 되는 동이잖아요. 600명 그 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이는 뭐 전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도 이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데 그거 보았다고 그거 봤다고 하면 그래요? 참 신기하네. 이 정도 반응을 보일 건데 또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맞추셨어요. 아, 놀랍네요. 그래, 뭐 보통 사람 아니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면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말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좀 항상 궁금했던 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하셨고 또 거기 앉아 있었던 게 도대체 뭐 어떤 사건인데 그걸 알아맞춘 걸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항상 궁금해서 뭐 했을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있어서 한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좀 있었던 예언이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함과 타락한 어떤 종교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정말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어떤 형상을 보고 그때 예수님하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내용을 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면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자를 찾는구나라고 한 예언의 근거에서 타락한 종교나 어떤 세상의 그런 악함을 넘어서서 그런 문화를 넘어서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면 그런 문화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것 자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뭐 이 특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런 것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제일 신빙성 있는 근거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걸 보고 그걸 맞춘 거에 대해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다나엘이 반응이 보였던 게 뭐였냐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봤을 때 이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이런 세대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걸 보니까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조금 우리에게 확장을 좀 시켜보면 지금도 어찌하든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의 어떤 물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도 모르게 그 종교성 안에 갇혀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회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들은 성경을 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 예를 들면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고 또 하나가 사두개인이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고 SNF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냐. 이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멸망당한 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니다. 일의 범주에 들어간 게 뭐고 일의 범주에 안 들어간 게 뭔지를 아주 세밀하게 안식일 하나만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율법을 적용시키는 어떤 관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산다는 것을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런 어떤 반대작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런 관습 장로들의 유전들이 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 지켜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두개인은 이 아주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하고 너무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를 다 차지했습니다. 로마하고 빨리 결탁을 하고 세상하고 빨리 결탁을 해서 거의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냐면 영혼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 믿지 않고 영생이라는 건 믿지 않고 사단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세오경만 딱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지키면서 모세오경을 인정하면서 전부 이제 로마하고 결탁을 하고 세상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사도계파의 성격입니다.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그 중에는 또 에센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 촉에 속해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하고 붙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예 타협을 끊고 완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에스네파 같은 사람들 똑같이 성경을 들고 해석을 한 어떤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열심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당. 이 성경을 들고 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로마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계층들이 동일하게 다 성경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 들고 전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계층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속한 그룹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넘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 테두리를 넘지 못해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다라고 듣고도 결국은 그 범주를 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 전승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70개 나라 전부에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70개 나라, 그 구약에 어떤 존재했던 이스라엘 근처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70개 나라들한테 동일하게 율법을 다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만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 전설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설이죠.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다 안 받고 이스라엘만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경이든지 상관없이 그 배경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틀을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다나엘처럼 자기의 어떤 모든 배경을 어떤 경험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소수만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범주의 어떤 테두리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대로 믿는 오히려 자기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사단의 괴계는 굉장히 큽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총동원할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요즘에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도마복음 이래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영어로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또 도마복음을 강의한대요. 그러면서 신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기독교는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화 같은 설화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걸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진실로 올바른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통의 어떤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많은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불리는 많은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지금은 한물 같지만 몇십 년 전에 JMS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일어납니다. JMS가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과학적인 부분들로 뭐 탁 빼가지고 설명을 해요. 성경의 난제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그거 들어보면 혹하거든요. 그래도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이렇게 이 주장하는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주장하는 거 보면 믿음의 뿌리 아니면 그들의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수십 년을 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논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핵심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의 몇 구절 뒤적뒤적거리면서 보여주면 그냥 다 넘어간다니까. 야, 우리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많이 보호를 받았다. 참 많이 보호를 받았다. 이런 많은 것들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 있는 초창기에 같이 인도를 받았던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계시록. 그래, 강의 뭐 하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안 풀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뜻이 뭐냐 그걸 굳이 풀어야 되냔 말이에요. 말세 때 용이 뭐고 첫째 용이 뭐고 첫째 심판이 뭐고 이걸 다 풀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그 말을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진실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이 말이 이 뜻이고 이 용이 이 뜻이고 다 비유풀이 해본들 그게 뭐 100% 맞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딴 데 빠져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이제 거기 가서 단판 선보하고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근데 이게 아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물론 분명히 그 안에도 배울 건 많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쭉 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 자체 안에 많은 것들을 부인합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마태가 지었냐? 지은 것 같냐? 아닐 것인데 마태 학파가 지은 것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들어가는 겁니다. 마태가 지었다는 글이 있냐고, 없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만 얘기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꺼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마태가 지었어? 그런 게 있어? 라고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뭐 문서 비평이나 이런 것들 갖다 대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결국 무엇이 믿어지느냐? 결국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풍부한 신학이나 풍부한 이론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아니면 많은 힘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믿어가는 이 삶만이 그 모든 공격에서 결국은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네일처럼 그 시대를 빨리 읽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참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냐면 제가 오늘 뜬금없이 나다네일을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능력과 어떤 수준으로 다른 모든 이론들을 다 무지르면서 이 자리에 왔냐?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론이나 아니면 수많은 터무니 안 되는 어떤 얘기들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쓴 문장을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 저 말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도울은 뭐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다른 측면에서 한 얘기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예수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각도로 그 얘기를 언급하긴 했지만 야 엄청나게 많은 필생을 연구했다고 해놓고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구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모든 복음서의 원형이 도마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은혜 받고 도마복음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야 정말로 은혜다. 이 마지막 때에 충분히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문화와 넘어갈 수 있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자각하면서 다른 박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고 은혜였구나. 사실은 나다나엘이 받은 그런 복이구나.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 망했던 경험이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도 로마에 속국돼 있고 로마의 어떤 정치, 헬라의 문화 아니면 어떤 그것과 결탁한 어떤 세속주의, 세속의 물결 모든 것들이 혼탁하게 들어온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다양하게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전부 헛됐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시켰던 바리새인 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였고 제사장들 눈에 사두개인들 눈에 너무 우습게 보여졌죠. 저 나사렛 촌동네의 사람이 600명, 2000명밖에 안 사는 안 되니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어이없겠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가난뱅이가 그리고 제자들 죄송합니다. 꼴의 제자들이라고 모였는데 전부 어부고 멋이고 뭐 이런 것들이야 보니까 공부한 친구가 없고 그중에 세리까지 끼어있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끼어있고 이렇게 능력 없지 배경 전혀 없지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스승님 제자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중요한 건 나 성경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다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주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나다네엘이 저 한쪽 구석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 내가 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두 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앉아 있으면서 뭐 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 그냥 그 한마디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이 받은 축복이 크냔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그 타락한 어떤 전부 세속의 물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장하는 바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님께서 오롯이 어떤 의미에서 준비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지적인 수준으로도 어떤 지적인 공격을 해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었고 요즘 보니까 신비한 경험 조금 해가지고 금방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 정산도 대순진리교 이런 게 왜 큰 줄 아십니까? 정산도 대순진리교회가 이제 뭐 도를 아십니까? 얘기할 때 보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도를. 근데 그 말에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실제로 그 조상들을 만나게 해줘요. 경험을 하게 한다니까. 가서 뭐 이렇게 의식하는 중에 그 조상들의 귀신, 조상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만나게 해줍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막 갑자기 할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할머님이 실제로 나타나고 어떤 도무지 보통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막 뜨거움이 생기고 막 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저기 대순진리교 저 또 정산도 이렇게 이 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성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딱 가가지고 자기들이 시간 내가지고 뭐 노가다 하면서 만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번 봤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아버지 엄마 한번 봐버리니까 그 조그만 경험해버리니까 인생 전체 이게 진리다 이래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금 뜨거운 거 한번 경험하면 넘어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불 한번 내려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이고 이상한 거 들리고 입술이 막 이상해지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방언을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일들만 나오면 뭐 그냥 야 이게 진리답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뭔가 뜨겁다는 거지. 혀가 꼬여. 혀가 꼬여. 혀가 안 꼬여봤습니까 여러분? 방언해 본 적이 없나요? 20살 때부터 방언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여기 엎드려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열몇 시간, 그 십몇 도, 영하 20도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철원에서 이렇게 그 환자복 하나만 가가지고 이 엎드려가지고 몇 시간씩 내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더라고. 야, 방언 터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혀 잘 굴러갑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 근데 기도이 뭐 되니까 기도는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 주님이 뭘 원하신지 몰라. 어느 날 모여서 전체 막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통성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방언 받았다 이게 자랑하려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선배가 두들기더라고. 우리 따로 불러내더라고. 본인이 먼저 방언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 방언은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통성기도 할 때 방언하는 거 내가 볼 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러냐?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인가? 이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기도 많이 하는데 방언 내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언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방언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행전 전체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귀신 방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진짜로 얘기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신비주의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 만나보세요. 방언을 한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한다, 아니면 막 방언 통역을 한다, 아니면 다 봐서 다 만나보세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가? 만나보시라니까. 전부 이상한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면 힘든 얘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중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뭐 어디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불시험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나다나엘처럼 이 복음의 귀함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만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신유연설을 누군가 줬다. 예를 들면 민정이한테 신유연설을 줬다. 민정이가 손만 얹으면 치유가 된다 칩시다. 그럼 민정이가 뭐 장난 아닐 거예요. 저 밑에 줄 쫙 쓸 겁니다. 번호표 해가지고 대기해가지고. 그럼 민정이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복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치유의 능력을 복음으로 해서 귀하게 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슬슬 교만이 오게 들어가야 돼. 시작하는 거지. 단임 목사도 치유의 은사가 없는데 자기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마다 막 성취가 돼. 그럼 민정파가 되는 거예요. 민정파. 민정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쫙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복음이 뭔지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데 다른 능력이 온다. 그 능력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데 돈을 줬다. 설렁설렁 다니는데 교회 줬다. 돈을 뭐 이렇게 수십억씩 줬다. 그 수십억 가지고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요. 적당하게 해도 돈 벌리거든.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래도 몇 년 전에 거체 같은 인물들 중에는 꽤 크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꽤 크게 된 친구. 그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해야 되나? 범죄도시에서 아주 악역으로 나왔던 그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잘 나갑니다. 허 멋있게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혹시 들어갈까 봐. 범죄도시 중에 두 악당이 나옵니다. 악역이.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허무의식이 있어요. 잘 나갑니다. 이, 그, 뭐지? 연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뽑는 어떤, 이게 뭐, 얘기를 못하겠네. 원래 우리 교회 나왔다니까. 이래가지고 뭐, 또, 그 이제, 뭐, 케이팝 스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또 탁 해가지고 가수된 친구가 있어요. 올 때는 갈급하게 왔어요. 올 때는 갈급하게 왔는데 이게 복음 들어가기 전에 깊어지기 전에 이게 뭐 보여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아니 뭐 바로 어디서 나가고 뭐 어디서 잘 되니까 이게 뭐 복음 속에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야 이게. 제가 볼 때 야 저게 축복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게 축복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반대로 복음을 깊이 잡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한 예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많은 부분에 좀 변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오직 메시아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모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받은 복이 큰지 몰라요.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거고 사실 그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은혜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주간 만에 어떤 이상한 책을 하나 읽었나 봐요. 이제 뭐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유의 책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한 권 딱 정독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눈빛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막 성경 공부 내도록 질문을 던지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건 왜 그랬습니까? 성경 한 권 보고 나서 아니 그 비판한 이 책 한 권 보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해줘도 본인에게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해줘도.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야, 책 한 권 읽고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책 한 권 읽고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 공격은 엄청난 무기, 엄청난 능력으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준비되어 있다고.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엄청난 문화로 완전 장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 깨닫기 전에 이것이 깊이 있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넘어서서 다행인 것이지 절대로 희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일들이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그 짧은 말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다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나다나엘에게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설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말에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참 복이죠. 복이지. 다른 사람들은 수천 시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짧은 시간에 그 말이 알아들린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알아들렸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들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뭐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아니에요. 계란 좀 크기라도 하지. 메추리알로 비교가 안 되는 게 싸움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합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크냔 말이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우리 조원이가 미스 코리아 되겠다 이런 거 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안 들을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안 들을 줄 알고 있으니까.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모든 게 부족한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겠다고 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나마 그래도 80개 나라에서 이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뛰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저기에서 구름 한점 같은 가능성이 겨우 보일 뿐이지 처음부터 이게 믿어져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믿어져서 이렇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흔들리거나 또 흔들리는 중에 세워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면서 또 이렇게 떠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믿어져서 어쨌든지 우리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큰 사기를 친 거고 여러분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제 목사님 잘 뭐 가만히 있으면 연금 받으실 건데 한양대학에서 어? 그거 그만두고 와가지고 뭐 이 부목사 해야 되지 사서 해야 되지 뭐 이게 뭐 뭐야 또 이렇게 뭐 교회 관리 다 해야 되지 사찰 해야 되지 뭐 제가 대단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리석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어져서 여기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짧은 한마디에 그냥 딱 한마디에 알아들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은혜가 나다나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끝내겠다고 막 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교회가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자들한테 다 퍼준다면서. 또 무식하게 퍼준다면서. 제가 퍼준 건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역사대로 인도받은 건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가코 목사님이 오늘 올린 글 보셨죠? 어제 동생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콩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뭔가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 뭔가 뛰어넘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물로 여겨지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세계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칠레에 도착한 요나단과 누굽니까? 이달고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달고도 너무 고마웠지만 그 요나단 가슴 찡해요. 결혼식을 아예 미뤄두고 잡혀있는 결혼식을 미뤄두고 사역 먼저 해야 되겠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떤 중심인가 이게. 어떤 중심인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근데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눈치를 못 챘을 겁니다. 적어도 그때는.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메시아의 고백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제 하에서.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감히.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 예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큰일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눈치를 못 챌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와 그런 약속을 받는 자리에 나다나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는 틀림없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자녀들을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입양하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 유명 안젤리나 졸리 이런 대단한 여배우도 벌써 입양을 아시아권 또 이렇게 아프리카권 이래가지고 입양을 몇 명씩 했더라고요. 입양 당할 때 걔들이 알겠습니까? 자기를 입양한 사람이 누군지. 안젤리나 졸리가 누군지 알겠냔 말이야. 철없는 이 몇 살, 서너 살, 두세 살 이런 때 입양했는데 알겠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입양해서 가니까 모든 삶이 고아원에서 지냈던 그 삶하고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입양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입양하는 부모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당한 사람 당연히 모르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큰 삶의 질적인 변화를 줄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는 얘기를 나다나엘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일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 인자 위에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되어질 일 또한 지금까지 되어지는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1년을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성은이가 요번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계속 조율했습니다. 성은이는 어쨌든 좀 줄일까 하고 저는 어쨌든지 좀 자세하게 하고자 하고 적당한 선에서 성은이가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줄였어요. 너무 하나님 역사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물론 우리 믿음이 약해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예상은 못하지만 큰다 크다라고만 하더라도 눈치를 좀 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이런 일을 걷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우리의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문들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더 뛰어나게 하지 않아도 이미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문들은 계속 열릴 겁니다. 하지만 양심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수종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두 사도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그 사도의 역할을 끝까지 목숨으로 감당해냈던 것처럼 사실 저와 이 교회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을 해내자는 거죠. 그 해내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나다나엘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도 전부 다 정치적으로만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짧은 만남에 내가 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그 짧은 만남에 그 짧은 문장 한 문장에 그냥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뭔가를 보여줘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한마디 말에 이게 알아들리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드린 인물이 나다네일. 감사하죠. 그리고 그 나다네일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네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대로 우리 인생과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전부 죄송합니다. 자기 교회를 성으로 만들고 어떤 자기 단체 아니면 자기 교단 막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리고 뭐 세속적인 문화 흘러들어오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잘 믿는 것이라고 전부 이해해서 어쨌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상이며 아니면 이론이며 너무나 문란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이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막 팽배하고 우리가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깊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과연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그냥 축복을 쏟아주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 모든 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짧은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들려져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도 막 뛰어들잖아요. 아침에 식사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이제 어떤 TV 프로를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필요입니까? 보니까 한 끼 줍쇼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부잣집에서 한 끼 먹는 게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부자들은 뭐 먹는지 보자면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연신 그 집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보냐면서 부자들은 뭐 먹냐면서 뭐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게 전부야 이게. 그리고 웃으면서 뭐 부자들도 별거 안 먹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뚝 넘겼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마음껏 이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론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뭐 이단적인 많은 배경들이 물결치고 있는 이때에 물결치고 있는 이때에 딱 이 복음이 알아들리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알아들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에게 돈이 있다 없다 우리 미래가 뭐 밝다 안 밝다를 떠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미래가 보장돼서 고마워하고 뭐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알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알아듣고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거는 이런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허락하셨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큰 일이 우리 주님이 당신 입을 열어서 진실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떤 사이즈나 스케일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2호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이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알아들리고 어찌하든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또 한 번 다시 방향을 맞추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더 큰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어찌하든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는데 나를 드리고 또 나를 통해 사실 일들을 정말 기대하기를 바라고 계속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오던 거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특별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대륙을 살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제 판단에는 일단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 아니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곧 그런 일들이 빨리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의 성취가 여러분 삶에 계속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나다나엘 같은 복을 받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괴계 중에도 주께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들려주신 메시지가 믿어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보여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우리 살아있을 때 전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신실하게 준비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걸음을 옮기면서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는 큰 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감사와 평안함으로 늘 차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더욱더욱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진실로 나다니엘 같은 복을 받은 자로 끝까지 주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